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 동부 시간으로 어젯밤 화상 방식의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3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과 타이완 문제, 무역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회담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했다며 인권과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증대된 이해 등에 대해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과 우방과 함께 이해와 가치를 계속해서 옹호하면서 자유롭고 열려있으며 공정한 국제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광범위한 국내 투자에 주력하면서도 동맹, 우방과 공동전선을 펼쳐 이 시대의 도전들에 대해 맞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시 주석에게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발언을 조명하면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양국은 세계의 양대 경제대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마땅히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양국은 마땅히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공영을 해야 한다며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식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양국 관계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발전을 이끌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다소 조절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며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하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거나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 통일의 목표를 이루려 하겠지만 만약 독립 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이란군 헬기가 오만만을 항해하는 해군 상륙정 에섹스호를 향해 초근접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란 해군 소속 헬기가 지난 11일 매우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태도로 기동했다며 에섹스호에 23m 이내까지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면 위로 3m가량 떨어진 상태로 저고도 비행을 하면서 에섹스호 주위를 세 차례나 돌았다며 이 같은 기동은 당연히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날 미 국방부 대변인의 설명에 대해 영내 불법적인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관계자는 VOA에 이번 초근접 비행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에섹스호를 향해 복수의 이란 무인기들이 근접 비행한 지 일주일 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일 복수의 이란군 소속 무인기가 에섹스호에 약 1500m까지 접근했으며 위험한 상호작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미사일로 자국의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을 진행한 데 대해 극도로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러시아가 자국 위성 중 하나를 겨냥해 신중하지 못한 요격 실험을 진행했다며 러시아의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우주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주 무기화에 반대하는 러시아의 주장은 위선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은 이번 위성 파괴로 1500여 조각의 우주 파편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국제우주정거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을 언급하면서 생성된 파편은 향후 수십 년간 모든 국가 안보와 경제과학적 이해에 필수적인 위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 우주비행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미국 국적 4명, 독일 국적 1명, 러시아 국적 2명의 우주인이 탑승 중입니다. 한편 러시아 연방우주국 로스코스모 측은 파편으로 인해 우주정거장 승무원들은 우주선으로 대피했고 파편은 우주정거장 궤도에서 벗어나 현재 우주정거장은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서미 스트리트를 아십니까? 196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미국의 어린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인데요. 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이 주로 보고요. 글이나 숫자도 가르쳐주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또 고운 마음 갖기 등의 내용을 사람 손으로 움직이는 머펫이라는 이 손인형 인물들이 펼쳐가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빨간 털에 엘모가 있고요. 노란색 털에 빅버드도 있는데 다양한 동물과 귀여운 괴물들이 아이와 어른 등 사람 인형들과 함께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이야기를 끌어갑니다. 그동안 200개 가까운 많은 상을 받으면서 그 선한 영향력을 자랑했었는데요. 오는 25일 추수감사절 특집편부터 한국계 미국인 소녀가 출연한다는 소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영이라는 이름의 7살 소녀입니다. 오렌지색 옷에 조끼를 입었고요. 단발머리에 정수리를 하나로 묶은 꼭지머리를 하고 있는데 전자기타도 치고요. 스케이트보드 타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미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된 유색인종 차별 문제, 또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교육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물이랍니다. 할머니와 떡볶이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지영이 친구들과 한국 음식을 나누길 기대하고 있고요. 피부색이나 언어, 또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이런 나쁜 행동이나 말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폐아, 노숙자, 곱슬머리를 좋아하는 아이 등 특별한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문제도 아이들의 시선으로 순화시켜 나가고자 했다는 세서미 스트리트 제작진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롭고 용감한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한국계 소녀 지영이와 함께 세서미 스트리트가 또 어떤 이야기를 펼쳐갈지 주목하게 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17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 밤부터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새벽에는 서쪽 지역 대부분으로 가끔 비 내립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전 김영권이 영하 9도에서 시작합니다. 장진해산 영하 8도, 자강도 지역이 영하 5도에서 영하 4도 사이, 평양 개성 영하 2도 등으로 해주와 남포를 제외한 서쪽 대부분 영하권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동쪽이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함흥이 0도, 청진 1도, 원산 2도, 장전 4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기온입니다. 삼지연이 최고 영상 5도까지 오르고요. 장진 7도, 해산 8도, 구성 중강이 9도, 강계 10도입니다. 평양과 개성은 낮 최고 12도, 청진 김책 13도, 함흥 장전이 14도, 원산의 낮 최고가 15도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와 서해상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오후에 그리고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갈등 대신에 선의의 경쟁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최근에 난민 사태와 관련해서 벨라루스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재판을 통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미국 언론인이 석방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먼저 미국과 중국 간 첫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이 워싱턴 시각으로 15일 저녁에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이 첫 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에 첫 번째 이루어지는 단독회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2월 그리고 9월에 두 차례 전화통화만 했고요. 회담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양국 관계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급속하게 냉랭해지기 시작해서 지금의 바이든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양국 관계는 1979년 국교 수립 이래 최저점을 찍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회담이 성사된 만큼 더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회담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네, 3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요. 당초 예정 시간을 넘긴 거라고 합니다. 양국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갈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그만큼 다루 의제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민감한 의제가 많습니다.
네, 타이완 문제, 또 홍콩, 티베트, 신장 위구르족 인권 상황, 남중국해 등 중국 정부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분야를 비롯해서요. 경제, 안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다양한 의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중국과 타이완 간의 군사적 긴장이 뭐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그런 분석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백악관이 16일 양국 정상회담에 관한 보도 자료를 내놨는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주석에게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제하고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거나 현 상태를 바꾸려는 어떤 일방적인 시도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타이완 문제에 관한 중국 정부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줄곧해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제해왔습니다. 다만 이 타이완 관계법이라는 국내법을 제정해서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타이완 방어와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 타운홀 미팅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 이런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서 중국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백악관이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진화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종전의 이런 기조보다는 누그러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인권, 자유, 민주주의를 특히 강조해왔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시주석에게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행동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다짐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국제 현안 중에서는 어떤 의제가 비중 있게 논의됐을까요?
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의 국제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는 이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경쟁 관계로서 이런 국제 현안 외에도 기후 변화 등 협력이 가능한 의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도 두 나라의 상호 공존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시 주석은 이 두 나라를 바다를 항해하는 거대한 두 척의 배로 표현하면서 항로를 이탈하거나 충돌해서는 안 된다며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타이완 문제나 홍콩 자치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타이완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타이완 분열 세력이 한계선을 넘는다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이완은 중국의 압력과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한편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현 상태 지지 발언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했고요. 시 주석은 또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도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궤도로 다시 돌려놓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네, 3시간 반에 걸친 회담에서 여러 의제가 다뤄진 것 같은데요. 자, 양국 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됐을까요?
당초 이번 회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거라는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워낙에 양국 간의 골이 깊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회담을 통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요.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색된 관계에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나마 최근 두 나라 간의 약간의 그 긍정적인 진전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원래 입장차가 컸던 이 두 나라가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은 이날 두 정상의 이 넥타이 색깔에 의미를 두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상징색인 붉은색 계통을, 그리고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맸는데 관계 개선을 위한 두 나라 정부의 세심한 배려의 하나로 읽혀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결국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군요.
네,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15일 회의를 열고 벨라루스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EU 외교수장인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번 결정은 이 난민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EU의 결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난민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최근 몇 달 동안 이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을 통해서 EU 국가들로 들어가려는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 출신 난민들이 급증했는데요. 이유는 이에 대해서 EU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벨라루스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의 불법 월경을 조장하면서 이른바 이 난민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죠. EU하고 유럽연합하고 벨라루스는 왜 갈등을 벌이는 겁니까?
네, 벨라루스를 20년 넘게 통치해왔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주장하면서 장기 집권에 들어갔는데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수도 민스크 등 벨라루스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EU가 루카셴코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고요. 특히 지난 6월에 벨라루스 정부가 자국의 야권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항공사 소속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키면서 관계가 더 틀어졌습니다.
네, 자, 아일랜드는 EU, 유럽연합의 회원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EU는 루카셴코 정권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단체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고요. 벨라루스의 주 수입원인 비료, 담배 산업, 화학제품, 금융 등에 대한 경제 제재도 단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벨라루스 정부가 이에 대한 반발로 최근에 난민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벨라루스하고 남서쪽의 국경을 잇는 폴란드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요?
네, 현재 국경일 때는 폴란드 군인과 경찰 약 1만 5천 명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병력과 러시아 병력도 이 일대로 집결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러시아가 현재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이런 국경 일대에 약 9만 명의 병력을 배치한 걸로 추산했습니다.
네, 벨라루스하고 러시아가 최근에 합동 공수훈련을 했습니까?
네, 지난 10일에 양국이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 일대에서 낙하산 부대가 투입된 합동 공수훈련을 전개했습니다. 루카셴코 정권은 EU 제재 후에 특히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에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배치해달라는 요청까지 했습니다.
네, 자, EU가 새로 부과하기로 한 제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날 구체적인 조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EU는 조만간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특히 난민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된 여행사나 항공사 등에 대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도 단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얀마에 억류돼서 재판을 받았던 미국 언론인이 석방됐다고요?
네, 미국 언론인인 데니 펜스터 씨가 14일 석방됐습니다. 로버트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펜스터 씨와 비행기 앞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리처드슨 전 대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데니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결합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리처드슨 전 유엔 대사가 최근에 미얀마를 방문했었죠?
네, 맞습니다. 리처드슨 전 대사는 지난 2일에 미얀마를 방문해서 미나운 플라잉 미얀마군 최고 사령관을 만났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었습니다.
네. 자, 펜스터 씨, 최근에 미얀마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2일에 미얀마 법원이 펜스터 씨에게 불법 조직, 또 비자 규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었습니다. 미얀마 검찰은 지난 10일에는 펜스터 씨를 테러 선동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데니 펜스터 씨가 어떻게 미얀마 법정에 서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독립 인터넷 매체인 프론티어 미얀마의 편집인인데요. 펜스터 씨는 지난 5월에 양곤 국제공항에서 미얀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려던 길에 붙잡혔습니다.
네, 미얀마 경찰이 왜 펜스터 씨를 체포한 거고요?
네, 펜스터 씨 변호인에 따르면 미얀마 나우라는 매체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펜스터 씨는 앞서 미얀마 나우에서 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설명입니다.
예, 미얀마 나우는 또 어떤 매체입니까?
미얀마의 대표적인 독립 언론 매체인데요.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외부에 알리는 주요 통로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나우를 포함해서 매체 5곳에 활동 금지와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펜스터 씨가 지금도 미얀마 나우에 몸담고 있는 겁니까?
한때 일하긴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얀마 나우에서 근무했는데요.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미얀마 나우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자, 펜스터 씨가 석방이 됐습니다. 미국 정부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성명을 내놨는데요. 성명은 펜스터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잘못 구금돼 있었던 미얀마에서 석방된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미얀마에서 부당하게 구금돼 있는 사람들을 석방할 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원주민 대표회의를 열고 원주민 권리 향상을 위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줄었던 미국 대학 유학생 수가 다시 늘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인프라 법안에 서명을 했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백악관 잔디밭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엔 여야 의원들은 물론 일부 주지사와 시장대까지 함께 인프라 시설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축하했는데요. 인프라 법안은 낙후된 도로와 교량 보수, 철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광대역 인터넷망 확산 등 미국의 기간 산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인프라 법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이죠.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명을 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남다른 감회를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협력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오늘 우리는 일을 해냈다.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서명하기까지 이 인프라 법안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건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사회의 기반시설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일자리 투자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이 처음부터 1조 1조 2천억 규모는 아니었던 거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계획에는 전통적인 인프라 법안과 사회 복지를 강화하는 인적 인프라 내용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요. 공화당이 인적 인프라 관련 내용에 반대를 하면서 인프라 법안과 사회 복지 법안이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법안에 대한 입법 작업이 별도로 진행됐는데요. 지난 7월 1조 2천억 달러로 조성된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요. 지난 8월 상원에 이어 이달 초 이제 하원까지 통과를 한 겁니다.
네,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서 하원에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상원에서는 찬성 69대 반대 30 압도적인 결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19명이 법안을 지지한 건데요. 상원에서는 이렇게 초당적인 통과를 이뤘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 내 의견 차이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원 내 진보파 의원들이 사회복지법안과 인프라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나선 건데요. 지난 5일 진행된 표결에서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 6명은 여전히 인프라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데 불만을 표하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의원 13명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228대 206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반대도 불구하고 인프라에 아주 대규모의 투자를 추진한 배경이 뭘까요?
예, 미국이 세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기반 시설의 낙후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토목학회는 지난 3월 4년마다 내는 공공기반시설 평가 보고에서 미국의 기반시설 성적이 C-라고 평가했습니다. C-는 평균 이하인데요. 이 토목학회는 4년 전 D+보다는 향상이 됐지만 여전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로와 교량, 공항 등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준을 위주하기 위해서는 뭐 더 크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법안이 통과됐으니까요. 공공시설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교량 재건 사업에 1,10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광대역 통신망에 650억 달러,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에도 550억 달러가 투입되는데요. 특히 인프라 법안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 관련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토양 오염물 제거와 에너지 분야 청정 일자리 창출, 경제 환경적 정의 확대를 위해 210억 달러가 투입되고요. 전력시설에도 74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자, 인프라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반응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예, 낙후된 기관시설로 인해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던 지역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서명식에 여야를 불문하고 주지사와 시장 등이 참석했던 건데요.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3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경제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고 있다. 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부의 대규모 지출안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안 이름하여 더 나은 재건 계획 법안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규모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네, 이 법안은 언제쯤 처리가 될까요?
예, 민주당 지도부는 원래 지난주에 표결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의 요구로 시기가 늦춰졌는데요. 사회복지법안이 연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의회 예산국의 보고서가 나온 뒤에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자, 의회 예산국 CBO는 오는 19일까지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휴회 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사회복지법안이 하원에 통과하면 이후 상원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원주민 부족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군요.
네, 연방 내무부를 비롯한 17개 연방정부기관이 원주민 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 정책과 규제 조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원주민 대표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원주민 대표회의가 어떤 행사입니까?
예, 이름 그대로 미국 내 여러 원주민 부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대통령 또 정부 대표들과 만나 원주민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자, 올해 원주민대회 회의는 5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15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백악관은 앞서 570여 개 원주민 부족 대표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원주민 대표들에게 밝힌 정부의 계획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연방정부와 부족 자치국이 맺은 모든 협약을 찾아내기 위해서 17개 연방정부기관에 새로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거를 지시를 했는데요. 이 과거 연방정부가 원주민 부족들과 맺었던 그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주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원주민 사회 내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내무부가 전략을 마련할 걸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기관이 어린이가 실종됐을 때 즉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앰버 경고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연방 요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원주민 가족 등을 연결하는 연락관도 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자, 특별히 원주민 사회 내 범죄 관련한 계획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원주민들이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언 정책협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원주민은 폭력범죄에 희생될 가능성이 다른 인종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주민들은 팬데믹 여파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석유 시출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다고요?
예, 뉴멕시코주 북서부에 있는 이 차코 캐니언은 이 과거 아메리칸 원주민이 건설한 이 문명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립역사공원인데요. 자, 앞으로 20년간 이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의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부족 자치구의 존엄과 주권을 계속 지켜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데팔랜드 내무장관 역시 과거의 원주민 부족의 관리와 관련한 이 협약들을 준수하는 걸 우리의 의무라고 밝히고 사냥과 어업, 의료보험, 교육 등 원주민에 관한 모든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할랜드 내무장관이 바로 아메리칸 원주민 출신이죠?
할랜드 장관은 첫 원주민 출신 내무장관인데요. 내무부는 원주민 단체들과 여러 차례 충돌해 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할랜드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원주민들에 대한 권리와 지원 강화를 약속해 왔는데요. 미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1일 연방 공휴일인 컬럼버스 데이에 원주민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으로 줄어들었던 미국 대학의 유학생 수가 다시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 학기에 비해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들 가운데 그러니까 외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국제교육원에 따르면 2020에서 2021 학기에 고등교육기관 등록된 이 전체 학생 수는 약 1,970만 명인데요. 외국인 유학생은 이 가운데 약 91만 4천 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보면 이들 유학생은 지난 2020년도에 이 미국 경제에 390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난 학년도, 지난 학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미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 크게 줄었었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2020에서 21 학기 대학 등록 유학생 91만 4천 명은 앞선 학기보다 15%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 194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건데요. 특히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건 지난 2014-15 학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유학생들이 많이 감소한 그런 특정 지역이 보이네요.
네, 일단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이 주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인데요. 많은 학생이 등록된 만큼 감소폭도 이 두 주에서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2019-20학기에 16만 명에서 2021-21학기에는 약 13만 3천 명으로 17%가량 줄었고요. 뉴욕주는 앞선 학기에 12만 7천여 명에서 이번 학기에 10만 7천 명으로 16%가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난 학기에는 신입생들의 그 입학 등록도 그 감소폭이 상당히 컸다고요?
맞습니다. 이 비자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서 해외 유학생들의 미국 대학 신입 등록은 46%나 감소했습니다.
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기가 2021-2022학기인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신규 입학 등록 유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교육원이 약 860개 이상의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번 학기 신규 등록 유학생 수는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뭐 전체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서는 조세 응답한 학교의 70%가 지난 학기에 비해 늘었다고 답했고요. 10%는 유지, 그리고 20%는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 기관도 뭐 이른바 셧다운 되면서 대부분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죠. 특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의존하게 됐었는데, 자,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번 학기에는 대다수 외국인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캠퍼스로 등교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 전체 유학생 가운데 최소 65% 이상의 학생이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미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특히 어느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가요?
중국과 인도가 미국 내 유학생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지난 학기 전체 유학생 가운데 약 35%인 31만 7천 명이었고요. 인도는 18%인 16만 8천 명이었습니다. 자, 두 나라 역시 지난 학기에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중국과 인도가 각각 15% 그리고 13%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학기에 두 나라 유학생들도 다시 늘었습니까?
예, 지난 8월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5만 5천 명의 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주재 이 대사관에서는 8만 5천 개 학생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네. 자, 미국 대학 쪽으로도 봐도 운영에 있어서 입학률 중요하죠. 유학생의 유치 전망 어떻습니까?
네, 미국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백신 의무화 정책에 따라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입학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과 함께 미국 외에도 호주와 캐나다 또 다른 나라와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이어질 것인 만큼 이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됐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의 총성을 멈추게 하는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평화조약의 각 조항에 대해서 협상국 대표들의 합의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협상국 측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의 극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며 혹독한 벌이 될 만한 조항들을 요구했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의 군사력과 산업을 파괴해서 국력을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력이 약해지면 다시는 전쟁을 도발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또 전쟁 피해 배상에 모든 책임을 지게 해서 독일 경제를 망쳐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최소한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혹독한 조건들을 포함하려 했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산업, 경제, 군사력 같은 모든 분야에서 독일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다른 협상국 대표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평화조약은 어느 한쪽에 굴욕감을 안겨주거나 비참한 고통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조약은 반드시 정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저는 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평화조약이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에 기초한 평화조약을 만들기 위해 제가 나서려고 합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뤄내고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의 총성을 멈추게 하는 휴전협상을 주도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희망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화조약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은 대통령을 믿고 전쟁과 관련해서는 윌슨 대통령이 내린 정책 대부분을 지지했습니다. 세금이 올라도 감수했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해도 참았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정책이든 수용하고자 지지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국인들은 마치 정당 정치를 잊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하는 정치적 입장차도 모두 내려놓고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가 확실해지자 변화를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918년 11월, 미국에서 연방의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유럽 평화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원이든 하원이든 공화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해 의회로 복귀한다면 다른 나라 정치지도자들이 저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게 될 겁니다. 이 윌슨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한 내용은 공화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윌슨 대통령에게 항의했고요. 이런 상황을 공화당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윌슨 대통령의 주장은 모든 공화당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선거는 대통령의 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윌슨 대통령 개인이 하는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화당의 선거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918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의회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평화회의에 대한 윌슨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연방의회 선거 결과가 저의 평화회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다른 협상국 지도자들은 1919년 1월 파리에서 만나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파리에서 회담이 열리기 몇 주 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함께 파리로 가서 협상을 진행할 협상단을 선발했습니다.
협상단의 연방 상원의원이 적어도 한 명 이상 포함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결국 최종 평화 조약을 승인할지 거부할지는 상원 표결로 결정할 거고요. 그런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위에서 기대한 것과는 달리 측근 참모 몇 명을 뽑아서 함께 파리로 떠날 협상단을 구성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실수였습니다. 만약 협상단에 연방 상원의원을 포함시켰더라면 나중에 지지를 얻는데 더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18년 12월 초,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협상단은 배를 타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해는 9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12월 13일, 윌슨 대통령을 실은 배는 프랑스 서부 브레스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행운을 예감하며 배에서 내렸고 프랑스 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분리할 수 있는 구동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need to pick something up to eat. I need to pick up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가져와야 해요. Pick up, 어떤 것을 가져오다, 물건을 사다, 물건을 집어 올리다. 첫 문장에서는 pick something up, 두 번째 문장에서는 pick up something. 이렇게 pick up은 붙여서도 쓸 수 있고 띄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on verbs like come, put, get, go, sit, and take can be combined with prepositions like up, out, in, on, off, and down.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구동사는 보통 come, put, get, go, sit, take 이런 동사와 up, out, in, on, off, down 등의 전치사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come으로 구동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up, come out, come in, come on, come off, and come down.
Come up, 나오다, 발생하다. Come out, 생산되다. Come in, 들어오다. Come on, 등장하다, 되어가다. Come off, 지워지다, 떼어내다. Come down, 내리다, 무너지다. Take가 사용된 구동사 보겠습니다.
Take up, take out, take in, take on, take off, take down.
Take up, 차지하다, 시작하다. Take in, 흡수하다, 옷을 줄이다. Take on, 어떤 것을 고용하다, 무엇과 겨루다. Take off, 벗다, 이륙하다. Take down, 해체하다, 끌어내리다. 아하의 노래 Take On Me를 한번 볼까요? I'll be coming for your love, okay? 당신의 사랑을 찾아올 거예요. 괜찮은가요? Come for, 어떤 것을 데리러 오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Take on,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는 take me on, take you on, take us on 이렇게 해야 맞는데요. 그러나 가수가 노래를 만들 때는 문법보다는 다른 창의적인 생각들로 가사를 쓰니까 문법이 틀렸다고 노래가 사랑받지 않지는 않죠. Take me on, 날 받아주세요. I'll be gone, 나는 가고 없을 거예요. In a day or two, 하루나 이틀 사이에. Come으로 시작하는 구동사와 take로 시작하는 구동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 up, come out, come in, come on, come off, and come down.
Take up, take out, take in, take on, take off, take dow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VOA 매일 영어 오늘은 여러 가지 구동사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